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 뒷부분 그리고 5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먼저 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바다에 들어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또한 위급한 상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광풍은 오늘날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하여는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요소가 특별히 그 위쪽으로는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어쨌건 제자들이 건너편 지방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대해서도 익숙했을 것이고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도 익숙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흥분하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배를 덮치게 될 정도가 되었다. 물이 배로 들어올 정도가 되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자들이 탄 배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 다른 배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37절부터 보았습니다만 그 앞쪽에도 보면 다른 배들이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이 함께 예수님의 배와 같이 따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니 배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배가 움직이고 제자들이 떠들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그 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도 능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동을 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 바람과 그 물이 배 위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더 당황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긴박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죽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파도를 압니다. 그런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금의 광풍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그 큰 광풍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으로 가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극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하여 놀라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속해 있었던 제자들은 이러한 다른 방법으로 바람과 광풍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신적 권위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좀 전에 그분이셨는데 바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극한 상황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차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 예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금방 순종하게 되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마가의 이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들처럼 광풍 또는 즉각적인 그 모든 사건들이 자연까지라도 금방 반응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40절 41절을 보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믿음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누구나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고 배워왔단 말이죠. 그 배움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서워하게 된 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직면하게 된 큰 광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점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움과 또한 부끄러움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 그렇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 제자들과 함께 겪어나가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너무도 잘 교훈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와 같은 풍랑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갈아진 게 아니라고요.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동일하게 그와 같은 풍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장까지 보았어요.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본절에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라는 표현은 4장 35절이었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역의 장소의 변화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인 지방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보면 한 32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학자들은 이 지방이 거라사이기보다는 가다라 지방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유는 본 구절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 지명이 가다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들 그렇다고 봅니다. 또 주위의 환경이 무덤이나 동굴과 같은 상황들이 거라사라기보다는 가다라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어쨌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나옵니다. 특히 곧이라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마중 나온 것과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더러운 것은 불순한, 더러운, 불결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5절을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넣어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본절의 성경 내용은 공간복음에서 마가복음만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가히 공포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본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의 정신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상태가 한순간에는 온전하여졌다가도 어떤 때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뭘로요? 고랑과 쇠사슬을 깨트렸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로잡힘의 상태이고 단순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 이상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터부시 되기도 했고 배척되기도 한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보여져요. 바로 이것이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이 큰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전에 행하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것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상태이고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뭐 사람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귀신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거겠죠. 아니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제대로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영적인 이끌림을 통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6절로 8절을 보실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사람의 본래 정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더러운 귀신의 어떤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통찰력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동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방자나 치료자로서 예수를 이들은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한데 귀신을 통하여서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릇된 시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고백은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의 경우보다 한층 더 깊은 고백일 수 있음을 보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서 고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마귀들은 무적행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귀신의 이러한 요청은 아직 자신을 멸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는 외적인 그러한 내용을 또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정함과 존칭으로 인하여 현재 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 사단의 존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간청한다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귀신은 나름대로의 이 자기 자신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현세의 세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 인격성을 배제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군대. 군대는 뭐하는 겁니까?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늘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우리와 늘 싸움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계속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라고 구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하여 행하실 능력에 대하여 이는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귀신은 익히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는 자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증거함으로 자신을 위하여 배려해 줄 것을 또한 간청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이곳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무정의 심판에 아직 놓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귀신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구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